지휘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거라고 유엔 인권구입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현황에 관해 보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월경자를 막기 위해 군인들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식량 안보와 교역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부분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미 국무부는 BOA에 사전에 공개된 퀸타나 보고관의 대북 제재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시적인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부분을 분석하고 향후 책임 절차를 위한 전략을 모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주요 경합지인 플로리다에서 두 차례 유세를 펼치면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겨냥해 여성 사회주의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주소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주로 옮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웨스트 팜비치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말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뉴햄프셔, 위스콘신주를 돌면서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오늘 고향인 펜실베니아주를 다시 방문합니다. 로이터통신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 4%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7%보다 떨어진 겁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오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해서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의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23일 8만 3천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이래 최대 기록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과 7월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코로나 재확산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향 국면을 보이면서 지난달 7일에는 약 2만 4천 명으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 대유행 때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중서부와 서부에서 폭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날씨가 더 추워지면 앞으로 감염자가 더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결된 러시아 연구소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중앙과학연구소가 지난 2017년 중동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석유 화학시설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들이 지난해 적어도 20개 이상의 미국 전력회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취약성을 조사했던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해서 위험한 사이버 활동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전날에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이유로 이란 단체 5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격렬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 상대방이 민간 지역에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당국은 지난밤 아제르바이잔의 로켓 공격으로 군인 930명과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민간인 63명이 사망했고 290명 이상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력 손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뷰 뉴스 박영서입니다.
파티에서 처음 만난 시드니와 사기꾼 어빈. 배가 나오고 머리는 벗어졌지만 그의 당당함에 시드니는 매력을 느끼는데요. 어빙은 시드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 블루스 듣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13년 미국에서 개봉한 블랙 코미디 범죄 영화 데이비드 러셀 감독의 아메리칸 허슬입니다. 제목이 나타내는 것처럼 몇 사람이 짝을 맞춰버린 사기 행각을 그리고 있는데요. 1970년대 후반 미국 뉴저지를 배경으로 FBI 요원과 그에 협력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실제로 발생한 앱스캠 스캔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크리스천 베일과 에이미 애덤스, 브래들리 쿠퍼, 제러미 레너, 제니퍼 로렌스가 출연합니다. 개봉하자마자 비평가들로부터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연기에 찬사가 쏟아진 영화 아메리칸 허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70년대 미국 뉴저지. 닥치는 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꽤 재산을 모은 천재적인 사기꾼 어빙.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훔치는 시드니마저 얻자 둘의 사업은 번창합니다. 그러나 잘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죠. 사건의 냄새를 맡는 데 선수인 미국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 리치가 파도온 함정에 어빈과 시드니가 걸려들면서 이들은 쇠고랑을 찰 위기를 맞는데요. 리치는 장기 복역의 위기에 놓인 시드니에게 주민들에게 평판이 좋은 뉴저지의 시장인 카마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마피아 등 4명만 잡게 해준다면 죄를 없애주겠다는 일종의 유죄 협상을 제안합니다. 어빈과 시드니는 FBI 수사관 리치의 이 같은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운명을 건 사기극에 뛰어드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어빙 몬타지, 어빙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은 1970년대 사기꾼 멜빈 와이버그가 FBI의 함정 수사에 협력해 범죄의 진상을 밝히려고 한 실화에 기초한 영화인데요. 스포츠 드라마 영화 파이터, 애정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데이비드 러셀 감독이 연출을 맡았죠. 이 영화는 고증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프로덕션 디자이너 주디 베커 씨는 데이비드 러셀 감독의 요청에 따라 1970년대의 모습을 재창조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당시의 건물, 인테리어 등을 조사해 현실감을 살리며 영화 세트장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은 배우들의 연기, 잘 짜인 내용, 적재적소에 배치된 음악, 조명과 화면의 질감 등 할리우드 최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질이 느껴진다는 평가인데요.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죠.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집스 블루스 이 곡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아메리카노스의 러셀 감독은 영화에 삽입되는 음악 선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듀크 엘링턴과 폴 메카트니, 데이비드 보위, 엘튼 존, 도나 썸머 등 내로라할 음악가들의 다양한 곡들이 아메리칸 허슬에 삽입돼 당시의 시대상을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빈과 카마인 시장이 톰 존스의 딜라일라를 함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딜라일라는 성경에서 삼손을 배반한 데릴라를 말하죠. 어빙이 카마인 시장을 배신하게 될 상황에 대한 복선으로 선곡된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이 영화는 또 화려한 캐스팅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죠.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크리스천 베일부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의 브래들리 쿠퍼, 맨 오브 스틸의 에이미 애덤스, 헝거게임의 제니퍼 로렌스, 어벤져스의 제러미 레너까지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출연진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특히 크리스천 베일의 체중 조절은 신의 경지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전 영화들에서 맡은 배역에 따라 수십 킬로그램씩 체중을 늘리고 줄이던 크리스천 베일은 이 영화에서는 배가 나온 망가진 몸을 위해서 두 달 동안 도넛이나 빵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는 습관, 억양,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며 사기꾼 어빙 로젠필드로 완벽하게 빙의한 모습을 선보이면서 평단에 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에이미 애덤스와 제니퍼 로렌스도 이전 이미지와 전혀 다른 역을 훌륭히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영화 속 두 여배우의 의상도 볼거리입니다. 캐릭터를 의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제니퍼 로렌스는 아메리칸 허슬로 새로운 인생, 2막을 맞게 됐다고 하죠. 음악 듣고 옵니다. 어빈과 카마인 시장이 함께 부른 노래, 톰 존스의 딜라일라,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아메리카노스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정치 부패 스캔들, 앱스캠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기와 거짓의 미국 사회를 풍자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일어났던 앱스캠 스캔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랍의 사업가로 위장한 미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이 연방의회 의원과 공직자의 비리를 적발한 함정수사의 암호명이 앱스캠이었다고 하는데요. FBI가 차린 유령회사 압둘 엔터프라이즈스의 압둘과 사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스캠을 합쳐서 앱스캠이 됐습니다. 실제로 FBI 수사관 존 굿과 앤서니 아모로스는 함정수사를 만들어낼 사기꾼 멜빈 와인버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와인버그와 FBI의 함정수사를 통해 당시 연방 하원의원 6명과 상원의원 1명, 뉴저지 캠든의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미국에서 정치인의 뇌물수수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함정수사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고한 민간인을 유혹해 죄를 받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결국 정치인의 처벌과 별개로 이후 FBI의 함정수사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수사의 기준을 다시 세운 계기가 된 것도 앱스캠 사건이라고 하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도시여 안녕,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아메리카노스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뉴욕 비평가협회, 미국 배우 조합상 등 수많은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014년 7개 부문 등 최다 지명된 건 물론이고요. 최우수 작품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최다 부문의 수상 영광을 안으면서 작품성과 연출력, 연기력까지 모두 입증받았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외모와 완벽한 연기력으로 스크린을 압도한 두 여배우, 에이미 애덤스와 제니퍼 로렌스가 각각 2014년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죠. 하지만 아카데미상은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주연상 등 10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는데 정작 상은 타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노스에 대한 전 세계 매체들의 극찬에 가까운 호평 사례 또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타임, 롤링스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 발표한 2013년 최고의 영화 탑10에 선정됐고요. 타임은 당신의 삶에서 140분을 소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영화를 보는 것이다. 데드라인 할리우드는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겁없는 작품이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기교와 재미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영화다. 이런 유례없는 찬사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메이사 카라의 White Rabbit, 하얀 토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아메리칸 허슬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역시 꿈의 팀이다. 데이비드 러셀의 틈을 주지 않는 각본과 연출, 연기의 5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배우들, 이름 있는 배우들이 한 곳에 모였다니 기대하고 기대한 보람이 있다. 배우들의 앙상블이 멋진 영화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알차다. 에이미 애덤스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크리스천 베일, 처음에 못 알아봤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처음부터 두근거리면서 아메리칸 허슬에 빠져들었고 점점 속도감 있게 빠져들고 말았다라고 평했고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크리스천 베일과 에이미 애덤스가 출연한 영화 아메리칸 허슬은 유명한 연방 함정수사 이야기지만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도나 썸머의 I Feel Love, 난 사랑을 느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아메리카노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아메리카노스에서 주인공인 사기꾼 어빙 로즌필드가 한 말이죠. 세상은 흑과 백이 아니야. 그냥 다 회색이지.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화장실에서 자신의 남편과 사랑에 빠진 시드니에게 로잘린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은 향수 같은 거야. 냄새 맡는 걸 멈출 수 없는 왠지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은 거라고.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빙의 아내 로잘린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집안 청소를 하면서 팝송을 부르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팝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젊고 모든 게 열려있던 시절엔 입버릇처럼 말했지. 남들도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모질게 변하는 세상을 겪어보니 다 부질없는 일. 이젠 옛날은 포기하고 말해야지.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함정수사를 위해 보낸 돈 200만 달러가 행방불명되는데요. 그때 사기꾼 어빈과 시드니는 자신들은 전혀 돈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죠. 함께 작전을 펼쳐왔던 FBI 수사관 리치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돼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 밖으로 나와 울부짖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로잘린이 청소하면서 부른 노래죠. Live and Let Die.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다. 영화 아메리카노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폴 매카트니와 윙스가 부릅니다. When you were young and your heart was an open book You used to say little let live You know you did But if this ever changing world in which we live in Makes you They live and let die.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함정수사를 위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고만 FBI 수사관과 함정 속에서 또 다른 함정을 파고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메리칸 허슬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10538 오버추어 10538 서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같이 어두운 밤 휘몰아치던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전기불은 이내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럴 때면 늘 빛을 바라게 되는 촛불. 방 안을 가득 채운 촛불의 온기는 이내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는 듯합니다.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죠.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당신이 없다면 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일하는 것과 같아 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할 그날을 햇빛 비추는 날로 비유하면서 부른 곡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Waiting on a Sunny Day였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 지난주에는요, 이 최대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미국의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1965년 기사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해외 음악 1위를 차지했던 곡 Autumn Leaves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미국 내 음악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호기 카마이클 작곡의 스타더스트에 대한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 호기 카마이클이 이 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 이야기에는 참 여러 가지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골라봤어요. 1927년 어느 여름밤, 어느덧 20대 후반이 된 호기 카마이클은 모교인 인디애나 대학을 방문하게 됐고 또 그 교정에 서서 학생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한 여학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21살 무렵 호기 카마이클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여인, 도로시 켈리의 모습이 떠오른 건데요. 학창시절에 서로를 사랑했던 도로시와 호기. 하지만 호기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남겨진 도로시에게는 늘 편지로 그의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도로시의 답장은 뜸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녀는 더 이상 호기에게 답장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도 호기는 자신이 성공한 뒤에 금이 환영하는 그날까지 도로시가 자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는데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도로시는 결국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그렇게 그들의 운명은 서로 어긋나 버렸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가슴 시린 추억 속 도로시의 생각에 잠겨있던 호기. 호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린 호기는 그 멜로디를 잊어버릴까 가까이에 있던 피트라는 카페로 급하게 뛰어가게 되는데요. 이 카페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은 호기는 조금 전 흥얼거렸던 바로 그 멜로디를 연주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스타더스트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호기 카마이클의 피아노 연주 스타더스트 한번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갈까요?밤하늘에 유성이 쏟아지는 듯한 곡이라는 뜻의 Stardust. 1927년에 만들어진 이 곡에는 가사가 붙여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29년 미국의 유명한 작가 미첼 페리쉬에 의해서 가사가 붙여지게 됩니다. 미첼 페리쉬가 가사를 쓰고 난 뒤에 이 노래를 불렀던 도리스 데이의 스타더스트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Steals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e little stars climb, always reminding me that we're apart. You wander down the lane and far away, leaving me a song. Love is now the stardust of yesterday, the music of the years gone by. 호기 카마이클이 작곡한 스타더스트에 처음 가사가 붙여지고 나서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도리스 데이의 스타더스트였는데요. 이 곡은 이후 1930년에 빅터 영이라는 작곡가를 만나게 되면서 또 한 번 새롭게 가다듬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스타더스트라는 곡이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절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음악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아프고 힘든 환자들이 가득한 병원에서 이 곡이 흘러나올 때면 고통스러운 순간도 잊은 채 환자들은 황홀하게 춤을 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는 당시에 미국에서 아주 많이 팔리는 그런 잡지였기 때문에요.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미국 전역에 일반적인 기호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스타더스트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사랑은 유난히도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터 영 작곡 버전의 매력을 아주 잘 살려낸 네킹 콜이 부른 스타더스트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And now the purple dusk of twilight time steals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e little stars climb, always reminding me that we're apart. You wander down the lane and far away, leaving me a song that will not die. Love is now the stardust of yesterday, the music of the years gone by. Sometimes I wonder, I spend the lonely night
beginning of a song. The melody haunts my reverie, and I am once again with you. When our love was new, and each kiss an inspiration, but that was long ago. Now my consolation is in the stardust of a song beside a garden wall. When stars are bright, you are in my arms. The nightingale tells his fairy tale, a paradise where roses bloom, though I dream in vain. In my heart, it will remain my stardust melody, the memory of love's refrain.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Today,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한국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엔 인권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현황에 관해 보고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월경자들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식량 안보와 무역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부분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는 BOE에 사전 공개된 퀸타나 보고관의 대북 제재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시적인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주요 경합지인 플로리다에서 두 차례 유세를 펼치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겨냥하며 여성 사회주의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주소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웨스트 팜비치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뉴햄프셔, 위스콘신주를 돌면서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오늘 고향인 펜실베니아주를 다시 방문합니다. 로이터통신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 4%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7%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미국의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23일 8만 3천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이래 최대 기록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과 7월 신규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코로나 재확산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향 국면을 보이면서 지난달 7일에는 약 2만 4천 명으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 대유행 때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중서부와 서부에서 폭발적으로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날씨가 더 추워지면 앞으로 감염자가 더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에 연관된 러시아 연구소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중앙과학연구소가 지난 2017년 중동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석유화학시설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들이 지난해 적어도 20개의 미국 전력회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취약성을 조사했던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을 겨냥해서 위험한 사이버 활동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붕괴하려는 시도를 계속 철저히 막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처로 연구소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 연구소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격렬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 상대방이 민간 지역에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당국은 지난밤 아제르바이잔의 로켓 공격으로 군인 930명과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민간인 63명이 사망했고 290명 이상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력 손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BOE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